많은 사람들은 주님 없이 어떻게 인생의 위기를 견딜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누구나 고난당할 수 있는 이 위기 속에서 어떻게 주님 없이 우리에게 닥치는 파고와 같은 위기와 시련을 견딜 수 있을까? 그래서 주님 없이 사는 사람들을 보면 저는 참 신기하기도 하고 또 안타깝기도 합니다. 18절에서 예수께서 우리가 자기를 에워쌈을 보시고 저편으로 건너가기를 명하시면서 자신을 따르겠다고 하는 서기관과 제자의 요청에 답하시고 배에 오르셔서 건너편으로 가시는 중에 갑자기 일어난 이 사건은 앞의 치료의적의 사건들과는 전혀 다른 그런 경험을 제자들에게 주었고 그들의 믿음을 더욱 견고케 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개인이나 무리의 질병을 고치신 이들과 차이가 나는 이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이 자연조차도 다스리고 주관하시는 분이심을 선포하고 창조주요 주관자임을 나타내시는 그런 사건이셨습니다. 구약의 모세 그리고 엘리야나 엘리사의 이적들은 신약 성경의 표적들 못지않게 놀라운 것들이었고 엘리야나 엘리사는 둘다 죽은 사람을 살리는 이적까지도 나타내었고 엘리야는 하늘을 닫고 여는가 하면 엘리사 역시 식물이 자라지 못하고 사람들이 먹으면 병이 생기는 물을 고치는 자연의 변화까지도 일으켰던 그런 능력의 사자들이었습니다. 신약의 대표적인 인물인 베드로나 바울도 역시 죽은 사람을 살리는 기적까지도 나타내는 것을 우리는 사도행전 속에서 읽게 됩니다. 그러나 다른 것은 자연을 호령하고 변화시키는 이적은 그들이 행할 수가 없었고, 오직 주님만 가능한 것으로 성경에 기록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오늘도 이 짧은 글이지만은 한네 가지 정도로 우리 신앙의 사실을 점검하면서 하나님 앞에 은혜 받는 말씀이 되었으면 합니다. 먼저 24절의 말씀에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물결이 배에 덮이게 되었을 때 예수는 주무시는지라. 그렇습니다. 마치 노아의 여덟 가족을 실은 방주가 불어난 물에 떠올라 요동치는 것과 같은 형상이 상징되고 고해를 헤치며 인생 항로를 어렵게 헤쳐나가는 사람들의 삶에 비유되는 그런 모습으로도 보여집니다. 이 세상 어디에서나 또 누구에게나 감당하기 어려운 폭풍우는 일어나기 마련이고 이것은 전혀 예상치 못했던 것들이라고 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특히 여기에 큰 놀이 일어나라는 표현은 본래 쓰여진 의미로는 큰 지진이 일어났다는 것과 같은 의미로 쓰여지고 있는 것을 봅니다. 큰 폭풍이나 지진은 그동안 애써 쌓아놓은 모든 것을 흉하게 깨뜨리고 부서지게 하는 것들입니다. 최근에 일본이 몇번 태풍을 맞으면서 그 일본 열도가 아주 구겨지고 처참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지 않습니까? 어떤 이들에게는 건강을 무너뜨리고 다른 이들에게는 그동안 쌓아놓은 명성을 무너뜨리고 재산을 무너뜨리는 지진 같은 인생의 폭풍우는 사람을 가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내가 이렇게 될 줄은 꿈에도 생각지 못했는데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나리라고 하는 상상도 못했는데 라고 아쉬워하는 것을 들어 듣게 됩니다. 그럴 때 믿음의 사람들은 고백하여 이르기를 큰 풍파 일어나는 것은 세상 줄 끊음일세. 주께서 오라 하시면 내 고향 찾아가리. 그런 찬양으로 위안하면서 장래를 소망하기도 하는 것을 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예상치 못한 불행을 피해보려고 종교에 귀의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의의 통치가 완전히 실현되지 않은 이 땅에서는 불행이 누구를 찾아갈지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음 순간에 누가 불행의 희생물이 될지 범죄한 이후에 인간 역사는 그야말로 다음을 예측할 수 없는 위기 속에 사는 것이 인생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다행인 것은 이 제자들의 큰 위험과 불행 속에 주님께서 함께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인생에 갑자기 닥치는 큰 지진 같은 불행의 순간에 초연할 수 있는 인생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만큼 우리 인생은 약하디 약한 하물며 벌레인 사람 구데기 같은 인생이랴. 엽기서 25장 6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죠. 마치 조용히 풀밭을 기어가다가 길이를 기어가다가 사람이 발로 비벼버리면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벌레와 구더기에 비유되는 것이 인생이라는 고백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고만장한 인생들이 있으니 참으로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큰 소리치는 사람일수록 불행 앞에 더욱 작아지는 모습을 우리는 경험하곤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모시고 살면 모든 불행이 피해가고 순풍에 돛단 듯이 만사가 태평하리라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이 세상에 육신을 입고 사는 이상 불행은 사람을 가리지 않고 달려듭니다. 그래서 그것이 불신의 사람이든 신앙의 사람이든 불행은 가리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산다고 하는 것에 나은 것이 무엇인가? 우리는 이렇게 질문할 수가 있겠습니다. 불행이 피해가는 것이 아니라 꼭 같이 당하지만 나 홀로 당하면 감당할 수 없는 불행을 모든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자이신 주님께서 함께 감당해 준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옛 그림인데 어떤 분이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 그림은 어떤 것이었냐 하면 돛단배가 아주 심한 폭풍우 속에 요동치는 그런 그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그림에 전혀 어울리지 않는 모습은 뭐냐 하니까 그 배가 이렇게 풍랑을 만져서 뒤에 엎어질 것 같은 상황 속에서 사람들이 전부가 웃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림은 뭐가 잘못됐구나. 그래서 자세히 봤더니 그 풍랑 만난 배의 키를 예수님이 쥐고 계셨다는 거죠. 그런 어떤 풍랑 속에서 예수님이 인생을 이끌어주신다고 하는 건 확신으로 우리가 살아야 함을 표현한 그림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우리 인생의 키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쥐고 계십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불신의 사람들과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사람들은 행복자들입니다. 다 감당할 수 있는 큰 지진 같은 불행이지만 나약하기 이를 데 없는 나 혼자 당하도록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하는 불행을 우리와 함께 막아주십니다. 아니, 이미 자신이 그 불행을 십자가 위에서 모두 감당하셨습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고백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로마서 9장 37절에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것을 듣지 않습니까? 바다에 큰 노래 일어나 물결이 배에 덮이게 되었을 때 예수는 주무시는지라. 이 말씀을 어떤 신앙의 사람들은 세상의 교회에 비유하기도 합니다. 주님을 모셨을 때 큰 풍랑을 만났고 한순간 술렁이는 제자들의 모습은 오늘 이 지상에 존재하는 교회에도 있을 수 있는 상황이라는 데서 그렇게 이해를 하는 것입니다. 지상의 교회는 늘 어려움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교회가 진정으로 그리스도의 신부된 교회라면 그러한 풍랑을 헤치고 마지막 안식의 항구인 천국에 무사히 안착하리라고 하는 것은 당연한 기대가 될 것입니다. 제자들은 주님의 명령으로 배에 올랐고 주님께서 함께 계셨음에도 풍랑은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풍랑을 만나는 것은 인생의 항해자들에게 당연한 것이다. 이런 거친 세상의 바다를 건너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것이라는 각오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도 인생의 큰 풍랑이나 지진 같은 괴로움을 만나서 괴롭게 노를 젓는 인생이 있으십니까? 그러려니 하고 넉넉히 마음을 먹고 그것에 대처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의지하는 이상 반드시 주님께서 잔잔케 해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참 제 신앙적인 고백이라고 좋아해서 어려움을 만나는 사람들에게 메일로 보내주기도 하고 또 제가 잘 듣기도 하는 그런 복음송이 하나 있어요. 김석균 님이 쓴 찬송인데요. 가사도 곡도 그분이 만들었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신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참 좋지 않습니까? 제가 이 찬송을 참 잘 못해서 그렇습니다만은 저는 이 찬송을 굉장히 잘 듣습니다. 이 세상에 사는 언제 어느 곳의 누구에게나 있는 고난의 풍랑을 주님과 함께 감당하는 우리는 얼마나 복된 사람인가 하는 것을 헤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세는 고백하기를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뇨?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너의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이렇게 신명기 33장 2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는 한 반드시 대적의 높은 곳을 밟게 될 줄을 확신합니다. 그런 와중에서도 예수는 주무시는지라 하는 모습이 이 풍랑과 배전에 쏟아지는 물결과는 너무나 대조적입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오직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셨던 20절에서 이미 읽은 말씀이죠. 어느 곳에 편히 머리를 누이실 수도 없으셨던 육신을 입으시고 우리와 꽃 같은 요구를 필요로 하시는 주님을 생각하면 감사하고 황공하기까지 합니다. 되게 바쁘게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어떤 분을 보면요. 이분은 새벽 3시, 4시 되면 기도를 하러 나와요. 그래서 아침에 9시, 10시가 되도록 기도를 한다고 합니다. 이분은 어느 차든지 차만 타면 코 고는 소리를 냅니다.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되든 간에 등을 뒤에 젖히고 고개만 뒤로 젖히면 그냥 자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 모자란 잠을 보충하는 그런 분을 보는데 예수님의 이런 모습도 그런 것이 아니었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죽이나 피곤하셨으면 제자들이 깨우기까지 이런 상황에서 주무실까 하는 안쓰러움과 한편으로는 이 난리 법석에도 불구하고 고요히 주무시는 주님의 모습의 평안은 오늘 주님을 모신 우리들의 모습이어야 한다는 마음도 가지게 합니다. 우리는 그 찬송가 466장을 잘 부르죠.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마음이 편하다. 주 예수 주신 평안함 늘 충만하도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의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폭풍에 시련과 고통이 많다고 할지라도 주님과 함께 감당하는 사람들은 늘 마음의 평화를 가지고 그것을 넉넉히 대체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산다고 하는 고백이죠. 어떤 인생의 풍랑과 지진 속에서도 주님과 함께 평안과 고요를 누리는 나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25절을 보면 모든 문제는 주님께 가져가야 한다는 것을 배웁니다.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가로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사실 이 갈릴리에서 뼈가 굵고 자란 어부 출신의 제자들이 여기 최소한 네 사람이나 있었음에도 이들은 늘상 겪어왔던 이 갈릴리의 풍랑에 방황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자라면서 살면서 경험되어진 것들도 절대적 위기에는 도움이 되지 못함을 깨닫게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부분에서 위기와 절망의 순간에는 주님을 깨워야 한다고 가르치지만 사실 주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시편 기자는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시편 121편 4절에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읽게 됩니다. 그렇다면 주님은 왜 그렇게 육신으로 주무시고만 계셨을까? 제가 믿고 확신하기로는 제자들이 자신들의 노력보다는 그 문제를 주님께 가지고 오기를 기대하고 계셨다고 믿습니다. 우리는 벳세다의 동산에서 기적의 떡으로 5,000명을 먹이시기 전에도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로 먹게 하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 것을 아시고 빌립을 시험코자 하심이라 하는 요한복음 6장 5절 6절의 기록을 읽을 수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살고 있는 모습을 눈동자와 같이 지켜보시고 계시는 우리 주님은 어떤 문제이든지 그것을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주님께 아뢰고 맡기기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믿습니까? 그런데 이 상황에서도 오늘의 시대나 다르지 않은 흔히 말하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게 뭡니까? 우리가 죽겠나이다. 우리들의 입술에 사망의 언어가 붙어 있는데 그것은 조금만 어려워도 습관적으로 죽겠다고 한탄하는 겁니다. 우리 입술의 열매는 그 사람의 내면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습관처럼 내뱉는 말들은 더욱 그렇습니다. 별로 심각하지 않은 상황에서도 쉽게 죽겠다는 말이 튀어나오고 이것이 불신의 세계에서는 그렇다 손치더라도 믿음의 사람들의 입에서 나와서는 안 될 말입니다. 주님께서 가르치시기를 내 말로 의롭다 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마태복음 12장 37절에 그렇게 선언을 하신 바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죽겠네보다는 죽게 있다라고 말하랍니다. 그러나 그것도 역지가 되면 별 의미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믿음은 자연스럽게 표현되어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죽음의 땅에서 이미 생명으로 옮김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요한복음 5장 24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이 약속이 진실하다면 우리의 입에서는 생명의 언어가 나와야 하고 생명의 냄새가 자연스럽게 나와야만 합니다. 바울은 선언하기를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 쫓아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 쫓아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것을 감당하리요. 고린도후서 2장 16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냄새는 숨길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죽겠네보다는 생명의 냄새가 풍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님은 우리의 일거수일투족과 우리가 당하고 당면하는 모든 모습들을 보고 계십니다. 믿습니까? 때문에 어떤 어려움이든지 혼자 당하지 말고 주님께 가지고 나감으로 해결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의 사람들은 그 위기와 절망에서도 기도로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역사 속에서 우리가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을 보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위기를 만나는 것을 허락하시지만 그 위기를 통해서 주님께 가까이 나오도록 기대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절망적 위기를 당하더라도 그 문제를 기도로 주님께 가지고 나아감으로 해결받고 믿음을 키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 이 말씀을 보면 2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신데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우리의 책망조차도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 말씀에서 배웁니다. 주님은 주님과 함께 있지 않았으면서도 자신의 하인의 중풍병을 말씀만으로 고칠 수 있다고 고백하는 이방인 백부장을 칭찬하셨었습니다. 반면에 항상 주님과 함께 다녔을 뿐만 아니라 어떤 어려움도 해결하실 수 있으신 주님의 역사를 수없이 경험했으면서도 무서워 소동하는 제자들을 책망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뵐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이 책망하신 내용에서도 우리는 귀중한 신앙의 논리를 배우게 됩니다. 한 두 가지로 보는데 첫째는 두려움은 믿음이 적은 연고에서 온다는 사실입니다.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 말씀을 거꾸로 적어봐도 역시 뜻이 같이 통합니다. 믿음이 적은 자들아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두려움과 공포는 언제나 나약한 자들의 전유물입니다. 그리고 강하다고 하는 것은 꼭 자신이 강한 것만이 아니라 자신이 의지하고 있는 대상이 강하면 그로 인해서 강한 것도 역시 인간입니다. 우리는 사무엘상 17장에 사울과 이스라엘이 엘라 골짜기에서 골리앗이 나타나 이스라엘과 하나님을 모욕할 때 벌벌 떨면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좌절하고 있을 때 요즘 말로 머리에 피도 아직 마르지 않은 다윗이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형들의 음식물을 가지고 왔다가 이 광경을 보고 흥분하는 모습을 접하게 됩니다. 온 이스라엘이 낙담하는 가운데서 다윗은 평상시 양을 지키며 사용하던 물매를 가지고 이 천하의 장사 골리앗을 향해 가면서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그렇게 하나님께 맡기면서 돌진하는 용기는 바로 자신을 사자나 곰의 발톱에서도 건지셨던 34절 35절 보면요. 하나님의 임재를 늘 경험했기 때문에 그와 같은 엄청난 용기로 대항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확신의 고백은 현실로 나타나 절망하는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나라를 구원하는 모습을 우리는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이 공포를 갖고 있다면 믿음이 적은 연고라고 주님으로부터 책망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어떤 위기와 절망의 상황에서도 공포를 갖지 않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더불어 예수 그리스도와 사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죠. 이 우주의 주인이시면서 운행자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사람이라면 사실 두려워해야 될 대상은 아무것도 어디에도 없습니다. 우리의 가장 절박한 순간 속에서 가장 사실적인 자신의 모습을 표현하게 되어 있습니다. 매일매일 믿음을 키워 적어도 주님으로부터 믿음이 적은 연고라는 책망을 듣지 않은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믿음의 사람들에게 믿음이 적은 연고라는 책망은 저주나 다를 것이 없습니다. 하늘을 움직이는 권세와 능력을 가지신 주님과 함께 산다고 하면서 두려워하고 걱정하는 모습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어울리지 않는 모습입니다. 이제 여기서 두 번째로는 믿음이 적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사람들을 구원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신대 아주 잔잔하게 대건을 그렇지 않습니까? 바람과 바다의 풍랑을 꾸짖을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 만약에 어떤 반응도 없으면 어떻게 될까? 그러나 이런 우려는 예수 그리스도께는 어울리지 않는 우려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제자들의 믿음의 부족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주님께 기도했다고 하는 것, 즉 그들의 문제를 주님께 가지고 나갔다고 하는 것만으로 주님은 이 사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시기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있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치 아니하면 이 산들어 들려 바다에 던지우라 하여도 될 것이요. 마태복음 21장 21절 그렇게 말씀하셨고 다시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할 만한 믿음이 있었다면 이 뽕나무들의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우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누가복음 17장 6절에 그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겨자씨 하나할 만한 믿음이라도 하나님의 큰 역사를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여기 아주 잔잔케 되거늘 라는 표현은 맨 앞에 큰 놀이 일어나 라는 말씀과 대조가 되는 표현입니다. 왜냐하니까 큰 놀이라고 할 때도 큰 그건 메가스 요즘도 메가라는 말 많이 쓰죠. 그 다음에 여기 아주 잔잔케 되었다고는 아주도 메가 같은 그 히라버가 쓰이고 있어요. 비교할 수 없는 풍랑이 일어났고 비교할 수 없는 잔잔함이 그들에게 임했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하시는 역사에는 언제나 그렇습니다. 모든 무질서와 혼란은 주님의 말씀으로만 최고의 평온함과 화평의 상태로 회복될 수 있음을 배웁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가정에, 일터에, 인간관계에 폭풍우 같은 소요가 있습니까? 주님께 아뢰고 주님께 의뢰하십시오. 평안과 화해가 회복될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믿음으로 주님께 내어놓으므로 우리의 적은 믿음에도 반응하시고 외면치 않으시는 은혜의 역사가 삶에 함께 하시기를 다시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네 번째 마지막으로 7절입니다. 주님과 함께 감당하는 어려움은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줍니다. 우리가 꽃같이 당하는 어려움일지라도 주님과 함께 당하면 우리의 믿음을 키운다는 사실입니다. 그 사람들의 기이여겨 가로되 이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고 하더라. 오늘 제목이죠? 우리 모두는 너무 이기적이어서 다른 사람이 어떤 일을 당할지라도 적어도 나의 삶에는 그러한 어려움이나 불행이나 고난이 없기를 고대하고 소원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런 기대는 처음부터 버려야만 합니다. 주님을 옆에 모신 제자들에게 이런 어려움이 일어났다면 오늘 우리에게야 당연하지 않겠는가? 라는 각오도 있어야만 합니다. 고난과 역경은 내가 신앙인이기 때문에 피해가지 않는다는 사실을 다시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어떤 어려움일지라도 주님과 더불어 해결되는 경험을 갖는다면 그런 역사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제자들처럼 성장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어려움이 없는 인생은 사실 너무 무미건조한 삶이라고까지 말합니다. 사실 우리의 인생은 어려움을 겪는 만큼 그리고 믿음으로 그것을 이기는 만큼 성숙해진다는 사실도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분명히 어려움, 그것도 우리의 삶의 근본부터 뒤흔드는 지진과 같고 폭풍 같은 어려움을 만나고 싶지 않은 것이 사실이지만 그런 고비를 겪으면서 인생의 가치를 깨달아가고 삶의 깊이를 더해가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만 반응한다면 주님을 가까이에 모시기만 한다면 오히려 더 큰 간증거리를 만들 수 있는 인생의 폭풍우는 우리를 더욱 천국 가까이로 이끌어가는 도구가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주님의 역사를 통해서 제자들은 비로소 주님께서 우주의 창조자이시며 운행자이심을 깨닫게 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도 우리 인생 항로의 배전에 폭풍우는 쏟아질 수 있습니다. 그것이 언제건 어디에서건 불신의 사람이나 믿음의 사람, 원하건 원치 않건 닥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이 다른 것은 그 지진이나 폭풍 같은 위기의 강도에 관계없이 주님과 함께한다는 사실을 확신하고 언제나 믿음으로 그 위기를 주님께로 가져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때로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믿음이 적다고 책망받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믿음으로 자신에게 가져오는 성도의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 주신다는 확신입니다. 이 우주의 창조자요 운행자이신 하나님과 함께 감당하는 우리 인생의 절대 위기는 때로 연약한 믿음을 더욱 강하게 키워주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오늘도 절대 위기 같은 고난에 울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주님께 믿음으로 가지고 나가십시오. 해결받는 복된 경험의 기회로 삼으시기를 복되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